멋진 선교사 요셉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김수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김수경 선교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한국에 가서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갔는데 좀 일찍 가서 제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아는 체를 안 해요.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지나더니 들어와서 물어보고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들 이름만 보고 여자 선교사님만 기다리느라고 저를 못 봤대요. 분명히 남자 선교사 맞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의 나라 잘 아세요? 아마 킬링필드라는 말로 유명한 곳이죠. 인구 7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내전과 아픔을 가졌던 그런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고 관광으로는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선교사를 꿈꿔보지도 않았고 또 특별히 선교사 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얌전히 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캄보디아에 있는 동양 친구 목사가 너무 어렵다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고 용감하게 가방 하나 싸들고 바로 그냥 캄보디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자신이 선교사도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또 캄보디아는 프놈펜이라는 수도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지방에는 선교사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첫 사역은 한인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그곳을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주변에 좋은 선교의 롤모델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다 아시죠? 대답 안 해주시네. 자, 야곱의 열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전도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선교는 나와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형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이라는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나라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요셉이 선교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으며 연구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왜 멋진 선교사였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멋진 선교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즉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인 요셉을 아주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자처럼 귀하게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였다. 이렇게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따지면 요셉보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1번째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삘이 팍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혜택을 다 주며 요셉만 편애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린 나이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더 분노하게 되고 요셉을 질투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왔으니까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니까 몇 년 동안입니까? 13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의 인생에 13년 동안을 비참하게 살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게 전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형제에서 팔림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저는 엄청나게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요, 나를 팔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아,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왜 자기가 사랑받던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들을 떠나서 그 먼 애굽 땅까지 팔려왔는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언어가 다른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자신을 버티고 살아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그 핵심의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구나. 이곳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분명한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선교사는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도조차 모르는 콜링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떠나면 그만인 게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고국을 떠나서 낯선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왔어요. 비록 선교사라 부름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오늘 이곳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믿고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그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처음에 3개월 동안은 한인께서 사역을 하니까 언어 공부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한국말 다 통하니까. 3개월 만에 그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와서 혼자 딱 시내 남았는데 언어도 안 통하죠. 아무런 정보도 없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죠. 그냥 저 혼자 달랑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다 때려치고 나 선교사 갑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몇 개월 만에 짐 싸고 돌아갈 수도 없고 참 막막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이라고 해요. 그 캄보디아의 그 명절인데 이때가 되면요 온 도시가 미쳐버립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술을 먹고 뛰어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 한 일주일 동안은 마비가 될 정도로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때 저녁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뭐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차도 한 20km, 30km 이렇게만 못 가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 차 쪽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오토바이가 아주 많거든. 세 명의 청년이 탄 오토바이가 차가 밀리니까 자기가 먼저 가고 싶어서 확 뛰어나온 거, 중앙선을. 그리고 달려오다가 제 차에 사이드미러를 팡 치더니 끽끽끽다니 뒤에 가서 쾅 쓰러지는 거예요. 얼른 차를 세워놓고 막 뛰어가서 봤더니 두 명은 일어나는데 운전을 했던 그 청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을 잡았더니 맥이 안 잡혀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무리 헬프메리를 외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만 톡톡 찍고 있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려가서 제 차를 후진을 해갖고 막 끌고 왔어요. 후진을 사람 사이로. 그리고 그 차에다가 그 친구를 실었어요. 막 피투성이 친구를 싣고 그리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로 막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 낯선 땅에서. 근데요. 한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막 경찰들이 막 우르르 그 병원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저 보더니 저한테 막 캄보디아 말을 막 말을 하는데 인상을 딱 보니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막 뭐라 말을 하는데 제가 캄보디아 말을 배웠어야죠. 가서 그냥 한국말로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막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교민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 예. 장사를 맞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제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경찰들 말이 네가 이 사람을 차로 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친 게 아니야. 쟤네들이 오토바이 타고 달려와서 내 차를 친 거고 나는 얘를 살리려고 이곳에 데리고 온 거야.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요. 네가 안 쳤는데 왜 얘를 데리고 온 거야. 나중에 아는데요. 캄보디아는요. 교통사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여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쳤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법이었는데 저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막 저에게 온갖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제가 방어를 하고 해도 안 돼요. 아주 답답해서 그러면 그 장소에 가보자. 수많은 사람이 날 봤으니까 아마 내 편 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 한국인 교민이 툭툭 치더니 가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가면요. 보나마나 누가 슬쩍 와서 내가 증언해 줄 테니까 나 돈 좀 줘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돈을 주면 좋은 증언을 해주는데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바로 돌변해서 그 자리에 얘가 치는 거 봤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당신 배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 듣는데요. 그냥 전율이 해오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경찰들이 막 화를 내더니 제 모든 소지품 그 다음에 차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딱 적어놓더니 너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가 전화할 때 와야 돼. 여러분 병원에는 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아이의 가족들이 외국인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붙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도 오지 말라.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날 밤에 터덕터덕 혼자 집에 오는데 서러운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아니 내가 이 나라에 도와주겠다고 선교하고 또 왔는데 이게 뭔 꼴인가. 그렇게 집에 가만히 가서 그래도 또 명색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난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막 그러면서 버티는데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경찰이 그 청년 죽었다고 잡으러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밖에 문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밖에 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9일이 되는데요. 사람이 막 미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런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다 한국에 전화해서 나 사고 났어 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가족에조차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9일을 보내는 시간 속에 정말 마음속에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9일째 되는 날 미쳐버렸어요. 그냥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청교하러 왔는데 내 차 받은 놈 살리겠다고 내가 병원 데리고 갔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밤에 부르짖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새벽녘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수경아, 네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하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요. 아, 나 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그 순간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예!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구녕까지 뭔가 꽉 찬 것 같고 답답한데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막 칼로 가슴을 막 찢어내는 것 같이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답도 못하고 방바닥을 기어다녔어요. 뻑뻑거리고.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데 그 단말이 대답을 할 수 없더라. 그렇게 막 뻑뻑거리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나도 사랑하다 아팠단다. 내 백성 구하려고 왔더니 그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들이 나를 팔았어.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사랑하고 싶어서 왔는데 정작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했어. 나도 사랑하다 아팠다. 주님이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제 마음속에 막 갑자기 소용돌이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뭐가 막 뜨겁게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예, 주님. 나도 사랑하다 아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도 안 하면서 편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아플지라도 사랑하다 아픈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그 고백을 하자마자 갑자기 막 가슴 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좀 전까지도 죽었을까? 살았을까? 군인 잡으러 올까 말까? 잡히면 교도소 가야 되나 마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가슴 속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교도소 가면 교도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지. 여러분, 그때부터 평안이 밀려오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네요. 근데 그날 아침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너 출두해. 그리고 다행히 경찰서에 갔더니 다시 조사를 받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흠이가 없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정말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미 14년 동안 제가 그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캄보디아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요셉처럼 13년이라는 그 샤묵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이 있으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콜링이 있었다고 그냥 거기를 머물러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형통함을 주셨다고 말하고요. 보디발에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요셉에게는 형통을 주었고 왜 보디발에게는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을 주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종에서 풀려나야 되고 자기 집에 돌아가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만사가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었다고 말할까요? 이게 형통한 삶일까요? 그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만사 형통,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형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디발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딱 봤더니 어? 유대 청년인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봤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요. 그 땅에 가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이요. 이게 진짜 성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오,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크리스천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게 형통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더 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는 최고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보디발이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니까 여호와 함께하는 요셉을 보니까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청년이에요. 이집트는 언어가 다른 곳입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게에 왔는데 그 친구에게 보니까 어? 야, 너부터 우리 가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맡겨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재산 다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살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 영어 한마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보디발은요, 그 낯선 이방의 청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와 양과 모든 재산을 축복해서 보디발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살짝 여기서 좀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아니 축복을 해주 요셉이나 축복해 주시지 왜 보디발을 축복해 주세요. 보디발은 이방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요. 우리 캄보디아, 우리 뚜루벵뜬 마을이 복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요. 우리 시엠립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요셉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희 마을은 저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첫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요, 지금 500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저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보스턴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권리입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분명히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가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이해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청년 하나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시? 집사님, 혹시 그런 질문 받으면 성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죽은 거,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죠, 목사니까. 근데 얘가 또 쳐다봐요. 알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요, 캄보디아는 불교와 힌두가 융합된 다신주의예요. 만신주의예요. 그런데 그중에도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죽는 신은 아주 약하고 저급한 신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최고야 하고 가르쳐놓고,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에? 이게 뭔 소리야?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 속에서는 죽는 신은 아주 약한, 믿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신이거든요. 아는데, 날려 죽었다는 걸 알겠는데, 믿을 만한 신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콜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가족 회의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이러고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은 요셉이 우리에게 참아줬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날 팔아서 나를 해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아버지에, 똑같은 열두 아들이고, 그리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형들은 거짓말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요셉은 그들에게 대답을 했을까? 요셉의 대답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할까요? 아마 추측해보건대 야곱의 그 위에 형들은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난 동생 팔은 놈들이니까 그래 나는 죽어도 괜찮아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까지 요셉이 해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헤아린 요셉이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작은 차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요셉이 왜 멋진 선교사냐면요. 물론 7년 흉년과 또 7년 풍년을 통해서 저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여정과 훌륭하겠지만 저는 그 요셉이 했던 일보다 더 훌륭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더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이 멋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도저히 감당 못한 일이 앞에 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면요, 아무리 시련과 고난도 나중엔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선교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와서 봤더니요, 며칠 차를 운전해 봤더니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냥 차가 순간적으로 빡빡해고, 좀만 더 뒤에서 빵빵빵 거리고, 막, 또 가다가 무조건 사람과도 다 서야 되고, 진짜 땀 뻘뻘 묻혀 이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사십니까, 이 속에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삶들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이곳에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틀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히 흘러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다 모여지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때론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새벽에 그 참음 속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땅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마 선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말씀에 그 요셉의 삶에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힘은 참 어렵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수많은 일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형통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과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봤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선교제 속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13년 동안 참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배신과 아픔 속에 살았으면서도 형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뜻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영광송 2장을 부르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